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 연방재난관리청 방문 도중 G20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불참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가 참석하길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인도 정부 관리를 인용해 시 주석이 다음 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리창 총리가 대신 참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한편 미 NBC 방송은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회담이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와 역내외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80분간의 통화에서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역내외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한일 중 3국 정부 협의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상호 방문 추진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통화에서 중국은 한중일 3국 협력 의장으로서 한국이 3국 협력 증진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CGTN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특히 중국과 한국 관계 발전에는 내부적 추진력과 불가피한 논리가 있다며 어떠한 제3자의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중국과 한국은 수교의 본래 의도와 우호 협력의 올바른 방향을 고수해야 하며 이념적 대립을 자제하고 지속적 장기적 관계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싸운 동료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 2주년 기념 성명에서 미국은 함께 싸운 아프가니스탄 동료들을 지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조국 밖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이들을 돕는데 깊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이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미국의 편에 섰던 11만 5천 명 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지난 2년간 미국으로 데려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싸우고 복무한 미군과 민간인들의 용기와 애국심 그리고 이타심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전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었으며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병사들을 추모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발생 다음 날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11 테러 20주기를 앞둔 지난 2021년 7월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의 임무가 8월 31일 종료된다고 발표한 데 이어 8월 30일 철군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러시아 내 최대 규모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현지 관리들이 주장했습니다. 로만 스타로보이트 쿠르스크 주 주지사는 텔레그램에 이날 새벽 쿠르스크 원전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쿠르차토프시의 한 건물에 우크라이나 드론 한 기가 부딪혀 건물 측면이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로보이트 주지사는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힐 뿐 쿠르스크 원전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지역 당국들은 이날 오전 모스크바 인근과 서부 벨고로드 지역에서도 각각 드론 한 기가 출현해 이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 조종훈련을 위해 덴마크의 조종사들을 파견했다고 유리 이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나트 대변인은 덴마크에서의 훈련 기간은 4에서 6개월로 보고 있다며 이미 훈련이 시작된 영국에서는 항공기 기본 조종훈련과 영어 항공용어 교육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는 160대가량의 F-16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자금 조달을 해온 북한인과 러시아인들에게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중국위원회가 유엔 인권과 난민기구에 서한을 보내 중국 내 탈북민 북송을 막도록 적극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함경도는 밤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인 등 개인 2명과 기업 한 곳에 대한 제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미 한일 3국이 공조한 조치로 북한의 위성발사 시도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31일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수익 창출에 관여한 북한인과 러시아인 등 개인 2명과 러시아 소재 기업 한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 국적의 전진영, 러시아 국적의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질로프, 러시아 소재 인텔렉트 LLC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인 전진영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질로프와 협력해 러시아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 고용을 조율했으며 코질로프의 회사 중 한 곳에 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전진영은 또 러시아에서 북한 정보기술 IT 종사자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었고 프리랜서 IT 작업 플랫폼에서 북한 IT팀의 계정을 인가받기 위한 신원 확인 서류 확보를 위해 러시아 국적자들과 협력했습니다. 재무부는 전진영이 2016년 행정명령 13722호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 재산 차단 및 북한과의 특정 거래 금지에 따라 제재를 받았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질로프는 전진영이 선박 건조 산업에 사용하는 품목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그를 실질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전진영이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인텔렉트와 북한 첨단무기 연구개발기관인 제2자연과학원의 위장회사 간 건설사업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제재로 북한 제2자연과학원이 외국에 기반을 둔 대리인을 활용해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조달하는 능력이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이번 제재를 단행한다면서 지난 8월 23일 북한이 정찰 위성을 궤도에 쏘아 올리려다 3개월 만에 두 번째로 실패한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조치는 동맹국과 협력국의 조치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조력 네트워크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활동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있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조치로 미국 내에 존재하거나 미국인 소유 혹은 통제하에 있는 이들 제재 대상자들의 재산과 이로부터 파생된 이익들은 동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대응해 무인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관계자 등의 독자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는 무인기 등 관련 핵심 기술 개발과 정보기술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 프로그램 개발 회사이고 이 회사 사장인 류경철, 중국 선양주재 대표 김학철, 진저우 주재대표 장원철, 단둥 주재대표 리철민, 부대표 김지원 등 5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이 대상들은 한국이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과 무인기 등 개발, 대북 제재 회피,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의 심각성을 환기하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의 위협에 맞설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민간 부문과의 대화를 지난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전하고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자산을 계속 사용하고 훔치며 세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의한 사이버 사건과 사이버 지원 범죄 확산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민관 대화에서 북한의 디지털 생태계 남용이 가하는 위협을 강조하고 북한 관련 불법 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공조를 촉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범죄단속반 및 연방법집행기관의 발표에 이어 정보 공유 메커니즘에 대한 토론, 북한의 사이버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금융기관 및 가상화폐업계 대표들 간 의견 교환 등으로 대화가 진행됐다고 금융범죄단속반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범죄단속반과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지원 불법금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민간 부문과의 대화는 범죄 행위자와 자금 세탁 활동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조사하기 위해 금융범죄단속반, 법집행기관 및 금융기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사이버 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국가 행위자로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지난달 19일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를 디지털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넬슨 차관은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위험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 등의 사이버 범죄자들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등 가상 자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도 가장 우려하는 두 국가 행위자로 북한과 러시아를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 중국위원회가 UN 인권과 난민기구에 서한을 보내 중국 내 탈북민 관련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북송될 경우 큰 위험에 처한다며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CCC가 유엔의 중국 내 탈북민의 심각한 상황을 다루는 회의를 열자고 요청했습니다. 이 기구의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과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30일 폴커 트위르크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에게 보낸 소환에서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대규모 송환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자 회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중국에 억류돼 북송을 기다리는 탈북민이 2천여 명에 달한다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 내용을 언급하며 탈북민들이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 때문에 CCC가 지난 6월 청문회를 개최했고 당시 유엔에 더 많은 관여를 촉구하고 국제 난민법 준수와 송환 방지를 위해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대변인은 즉각적인 답변을 통해 국제 난민법 존중과 송환 반대에 대한 사무총장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하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제 송환과 대규모 인권 위기를 막기 위해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논의하고자 두 최고 대표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온라인 또는 대면 회의를 요청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의 국제법 위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비타협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는 모두 강제 송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이는 난민지위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송될 경우 생명이나 자유를 위협받을 위험이 큰 탈북민의 경우에도 중국은 난민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국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들을 모두 경제적 이주자 또는 불법 체류자로 분류해 북송함으로써 난민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미스 하원의원과 머클리 상원의원은 이런 심각성 때문에 CCC는 계속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발표할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민에 관한 자항을 포함시키는 것 외에도 이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아울러 9월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슬로건이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강제 송환과 관련한 국제법 위반을 지속한다면 이런 이상은 절대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 등을 모니터하기 위해 2000년에 설립한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9명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에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점령을 목표로 한 훈련을 한 데 대해서는 도발적 행동과 비난을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북한에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러시아와 협상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과 점령을 영속화하는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again, we are going to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not negotiate with Russia and not to provide these arms to again perpetuate this illegal.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 용병 기업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사망 이후 바그너 그룹과 북한 간 무기 거래가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그너 그룹은 근본적으로 없어졌다며 그들과 협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Wagner Group is essentially over, so I think it's pretty safe to say there's not a lot of negotiating going on there. But again, the broader issue here is the Russian government, which what.
라이더 대변인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바그너 그룹이 협력한 러시아 정부라면서 러시아가 이란을 포함한 불량 정권을 찾아 추가 탄약이나 무기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무기 거래가 작년에 공개된 북한과 바그너 그룹의 거래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는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정부의 후원 하에 있는 용병 집단이고 이번 건은 국방부 장관이 무기 협상을 위해 실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러시아 군 당국의 최고위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30일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는 서한을 교환했고 또 다른 러시아 당국자 그룹이 북한과 러시아 간 잠재적 무기 거래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맞서 한국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 지휘훈련을 하고 전술 핵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 방어 의지를 밝혔습니다.
Between the United States, ROK, Japan and our other allies in the region, we will continue to be focused on deterrence, to deter aggression. We will continue to
라이더 대변인은 미한일과 영내 우리 다른 동맹들은 침략을 억제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우리는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도록 서로 계속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모든 유형의 도발적인 수사와 행동을 자제하기를 촉구한다며 영내 평화와 안정,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영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영내 활동의 초점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관측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는 양측의 이득이 되는 윈윈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likely that North Korea is demanding money in return.
맥스웰 부대표는 31일 VOA 전화통화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미 백악관 발표에 대해 북한은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 루블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달러나 중국 위안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엘리트층과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경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특히 북한이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돈 외에도 무기 기술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Now, other areas of cooperation.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일부 ICBM 기술을 얻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그것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3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서한 교환 첩보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북러 간 무기 거래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방문 이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는 서한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쇼이구 국방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 또 다른 러시아 당국자 그룹이 북한과 러시아 간 잠재적 무기 거래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는 정보도 있다며 이런 협상에 이어 향후 몇 달 동안 고위급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런 잠재적 거래에 따라 러시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계획인 상당량의 다양한 유형의 군수품을 북한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며 이런 거래에는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원자재 공급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특히 ICBM 기술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한이 보유한 일부 무기 체계들이 이미 러시아산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라며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KN-23 등 북한이 보유한 무기 체계의 일부 기술이 이미 러시아로부터 이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biggest concern is that
또한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ICBM과 유사해 미국으로선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며 적어도 그 기술의 일부가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첨단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매우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를 도울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My biggest worry is that Russia will help.
베넷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며 북한은 몇 달 전 신형 전술 핵무기를 과시했는데 모형이 거의 확실하며 KN-25나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제공한다면 북한이 사용하는 전구급 미사일은 5에서 10킬로톤이 아니라 100에서 200킬로톤 또는 이보다 더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클링너 헤리티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무기 제공 대가로 ICBM 관련된 군사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으로 군사장비가 이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at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movement of military equipment into North Korea, which, you know.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사실 대부분 자체 개발한 것이라며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일종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기 기술이 자체 개발한 것이든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합법 혹은 불법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든 북한의 기술력 향상과 이전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무기체계의 생산과 배치 그리고 도발적인 군사훈련 증대와 광범위한 미사일 발사는 우려된다며 북한의 위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와 탄약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 군사기술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번 무기 거래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에 무엇을 대가로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exchange involves Russian military technology.
전문가들은 북러 무기 거래에서 나타나듯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의 군조가 미국 주도의 연대에 맞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이 전 세계에 걸쳐 동맹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도 이를 따라잡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hat we're seeing here as well is you know, as the United States.
맥스웰 부대표는 또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과 러시아와 같은 저국들의 단기, 장기 전략을 인지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는 31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난 30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영국은 언제든지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3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8월 30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또 다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한국과 일본의 전폭적인 연대를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같은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관여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파트너들과 함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보장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국 간의 대화를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30일 오후 11시 40분경부터 11시 50분경까지 북한이 순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7월 2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37일 만이며 올해 들어 14번째입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의 송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대표도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며 북한 국경 개방 이후 상황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탈북민 북송 문제가 우선적인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31일 이 문제에 관한 비회의 질의에 유엔 난민기구의 가장 큰 우려는 주민들이 애초에 불법적으로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북송된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또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유엔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수많은 인권단체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보고했으며 여기엔 북한으로 송환된 난민과 망명 희망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가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UNHCR은 그러나 중국 정부에 탈북민 북송 중단을 요청했는지 또는 다른 보호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은 채 UNHCR은 자국에서 인권 침해를 피해 탈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인도주의 단체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최근 일부 국경 봉쇄를 풀면서 중국의 장기간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북송이 임박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증폭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기구의 최고 수장도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와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볼커 트리크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앞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와 수전 쇼티 북한자유연합 의장 등 미국 내 전직 학자와 관리, 기업인, 인권단체 관계자 10명이 탈북민 북송을 막아달라며 보낸 공동서한에 대한 18일자 답장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쇼티 의장이 30일 VOA에 공유한 답장에 따르면 트리크 대표는 지난 17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식회의 보고에서 자신이 촉구한 내용을 재강조했습니다. 모든 국가들의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고 필요한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포함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특히 북한의 국경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탈북민들의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인권기구는 탈북민 인터뷰에 근거한 공개보고서를 통해 탈북민들이 송환 후 직면하는 실질적인 위험을 강조해왔다면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와 유엔 회원국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한편 극도로 취약한 개인들이 국제법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리크 최고대표는 그러나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숄트 의장 등은 트리크 최고대표에게 보낸 소환에서 중국 내 탈북민 상황을 긴급히 조사해 탈북민들을 궁극적으로 보호할 행동지침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VOA는 유엔인권기구와 난민기구에 중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와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와 접촉했는지 등을 질의했지만 31일 오후 현재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을 자극해 다른 인권 문제 협력에 불똥이 튀거나 예산 지원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기구들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으로 31일 체코에서 개막한 대중국 의회관 연합체 총회에 참석 중인 지성호 의원은 이날 BOA에 이런 문제를 총회 연설에서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가 함께 이제 나서야 될 문제고 또 UNHCR이라든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엔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이제 권위주의 국가가 더욱 이제 강해지는 것이고 그곳들에서 이제 인권을 이제 무시하는 행위들이 더 빈발하게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 의원은 다음 달 2일 예정된 총회 연설을 통해 2600명으로 추산되는 무고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음에 직면하는 반인도적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이 오는 26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김덕훈 내각 총리를 이례적으로 공개 질책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경제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대규모 숙청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는 26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고 조직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9월 26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30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조직 문제가 논의된다고 밝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한 질책을 받은 김덕훈 내각 총리의 경질을 비롯해 내각 개편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1일 안석 간석지 피해복구 현장을 찾아 재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김덕훈 내각에 돌리면서 건달뱅이들의 무책임한 일본세로 국가 경제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김 총리에 대해 나라의 경제사령부를 이끄는 총리답지 않고 인민생활을 책임진 안주인답지 못한 사고와 행동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내각 총리의 무책임한 사업 태도와 사상 관점을 당적으로 똑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 총리뿐만 아니라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도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의 호소에 호흡을 맞출 줄 모르는 정치적 미숙아들, 지적 전응아들, 책무에 불성실한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책임 있는 기관과 당사자들을 색출해 당적, 법적으로 단단히 문책하고 엄격히 처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간석지 건설국장은 공급받은 연유를 떼 몰래 은닉해놓는 행위까지 했다는데 정말 틀려먹은 것들이라고 구체적인 비리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노골적인 언어와 자세로 김덕훈 총리를 비롯한 간부들을 맹공격한 것은 식량난 등 열악한 경제 상황의 책임을 이들에게 돌리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3년차를 맞았지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희생양 만들기라는 겁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와 국경봉쇄 후유증, 알곡생산 구조 변화 정책 등 각종 정책적 실패로 북한의 경제회생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제회생의 과제를 내각에 전적으로 일임해 김 총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 수위로 미루어 최고인민회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한 사실상의 대규모 숙청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체제 결속, 그 다음에 기강잡기 2차원에서 강조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발언 수위가 너무나 세요. 누가 봐도 저건 살아남기 어렵겠네 이런 정도의 표현들이 나왔거든요. 저 상황에서 위안회에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다. 전례에 비추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의 유혈 숙청의 예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선임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내각을 경제사령탑으로 규정했지만 내각은 국가보위성, 총정치국 등 경제적 특권을 가진 권력기관에 비해 실권이 없는 조직이라며 김 위원장이 이를 알고도 내각에 경제회생을 맡겼다는 것은 의도된 책임회피 전략의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특유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김 총리를 바로 경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김 총리에 대한 비판은 개인 비리나 정치적 결함보다는 정책적인 잘못이나 헌신 부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측근들을 돌려가며 쓰는 김 위원장의 용의술로 미루어 김 총리를 바로 버리진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대접물 인사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괜찮다고 평가를 했던 자기가 인정을 했던 인물들을 계속 기용을 해서 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김덕훈도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인 탓에 그렇게 함부로 완전히 잘라서 아예 내버리지는 않지 않겠냐 싶기도 합니다.
김 총리는 지난 2020년 북한 고위 간부들 사이에선 젊은 축인 59살의 나이로 경제를 총괄하는 총리에 올랐습니다. 북한 권력의 정점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으로 김 위원장의 최측근을 상징하는 가죽 롱코트를 걸치고 경제현장 시찰에 나서는가 하면 주요 행사에서 김 위원장 다음으로 이름이 불리는 경우도 잦아 실세로 평가되었습니다. 북한은 또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관광법과 검찰기관조직법, 상품유통법 등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를 3년 7개월 만에 해제하면서 대외 개방은 확대화돼 내부 통제는 강화하는 이중의 대응 전략을 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관광법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 관광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문제가 담겼습니다. 현재 자국민의 귀국만 허용한 상황을 넘어 외국인의 입국에도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검찰기관조직법에 대해 검찰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목적 아래 각급 검찰기관들의 조직과 활동 원칙, 사업체계와 질서 등의 문제들이 반영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관광법이 국제 관광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검찰기관조직법은 국경 봉쇄가 풀리면서 생길 수 있는 내부 분위기 이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됐다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대외적으로 인적 교류, 교육의 확대라는 어떤 추이에 맞게 사회적으로 단속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이라는 법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하는 추이를 보여준 거고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관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재정이나 여러 면에서 결손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빠르게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법적으로 더 장려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추이를 보여주는 법 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상품유통법에 대해선 상업망의 조직 운영과 상품의 확보, 공급, 판매를 비롯해 상품 유통 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절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경 봉쇄로 뜻하지 않게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동안 각종 정보를 접하고 외화를 벌어들인 북한 사람들이 최근 무더기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불법 상행위나 외국 문물 유포 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주민들로부터 외부 문화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최근 국경 개방으로 귀국한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과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3년 6개월, 7개월씩 근무하던 온 사람들은 사실 이미 많이 이제 사상적으로는 변질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쨌든 포용을 해서 또 반동사상 문화를 배격하는 방향, 그래서 내부 결속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주민들을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재교육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감시, 통제 아래 있으면서 은행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북한은 앞서 2020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2021년 청년 교양 보장법, 그리고 올해는 평양 문화어 보호법 등 체제 수호의 위협이 될 외부 문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법들을 연달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중 봉쇄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의 압박에 맞서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는 30일 VOA에 중국이 미한일 정상회의를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hina appears to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form a coalition of countries which, as Xi Jinping has said, are seeking to strangle China's
콜비 전
further development
부차관보는
and hold it
VOA와
down.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연합을 구성해 중국의 추가 발전을 억제하고 억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며 중국이 자국에 대한 봉쇄 고리 강화라고 믿는 것을 깨기 위해 폭력적인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함께 미한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이 그러한 우려를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미한일이 중국에 대한 성명을 냈을 뿐이지만 앞으로 경제적 측면이든 군사적 측면이든 좀더 구체적인 조치가 이어지면 중국이 경제적 강압의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역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반대하며 타이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참여하는 정상 공동성명이 역내 사안과 관련해 중국을 적시해서 비판한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한일 정상회의에 대해 타이완 문제 등으로 중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패트리샤 김 연구원도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내 경제적,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이 서방의 포위를 계속해서 중국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내에서 외국인 혐오와 민족주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지도자들은 국내 대중 앞에서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한 수사와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위험한 역학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에 대해 거친 수사만을 사용하면서 한국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처럼 향후 한국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제프리 호농 선임 연구원은 30일 VOA와 화상 통화에서 특히 한국이 중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비판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possible that China will retaliate. We think back to the THAAD deployment a number of years ago. China reacted with economic
호랑
coercion
연구원은
against South
중국이
Korea.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몇년전 사드 배치 당시를 돌이켜보면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으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중국을 거명하며 비판하는 것을 더 꺼려했다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몇주 안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 상품에 대한 세관 검사 기간을 비정상적으로 길게 하거나 관광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되지 않을 수준에서 경제적 강압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이 한국에 섣불리 강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미 해군 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그 교수는 중국이 미 한일 정상회의와 성명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중국이 좀 더 절제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Chinese leaders recognize they still have important economic interests with South Korea, so it demonstrates that South Korea has a little bit of leverage.
로리그 교수는 중국 지도자들은 여전히 한국과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 부분에서 약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의 방향을 바꾸도록 설득하려는 노력을 지나치게 기울인 것과 관련해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정서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며 중국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르거 교수는 현재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훨씬 많이 표출하고 있다며 한국보다는 일본 문제가 중국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무부 출신인 토마스 싱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30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한국에 대해 더 공격적인 행동을 배제할 수 없지만 중국인들은 현재 매우 신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understood that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hat it was much more vulnerable in a way to Chinese.
싱킨 연구원은 중국은 이전 한국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고 한국 정부도 그에 따라 한 발 물러서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다른 국가가 자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의 행동 등 동아시아 정세를 감안할 때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같은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 지도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비생산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위원회 소속 동아시아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을 지낸 존 컬버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컬버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며 중국은 윤석열 정부와 마쿠에서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나 한국 국내 정치적 움직임 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한국의 대중국 접근법에 대해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미일과 강력히 연대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rationally in South Korea's self-interest. I'm not Korean, but I mean, I think it's rationally in South Korea's self-interest. To stick with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ecause if you're alone, you're.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고수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국이 혼자 있으면 중국의 먹잇감이 될 것이기에 충분히 강력한 외부 세력이 필요하고 미국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도 협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중국은 이미 미한일이 자국 봉쇄에 나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한국은 국익을 증진하는 외교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한다며 미한일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대중국 관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과 일본과의 상북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핵심적인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한국 지도자들의 외교적 끈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리그 교수도 한국이 중국과 공통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면서 중국의 우려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South Korea is wise to continue to pursue dialogue. To try to have conversation and
로리그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모두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양쪽을 모두 관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4개국에서 활동하는 14개 북한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국회와 정부의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납북자 문제 등의 해결과 책임 규명을 위해 장기간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형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캐나다, 영국의 14개 북한 관련 인권단체들과 억류자 가족이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한국 국회 법사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주요 장관들에게 공개 소환을 보냈습니다. 한국이 올해 1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강제실종 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이행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강제실종과 관련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이 길게는 2년 넘게 계류 중이지만 관심이 적어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이들 법안에 대한 법사위원회에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 협약의 국내 이행 입법은 한국이 협약에 따른 법적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실종 관련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포함해 즉각적인 송환과 책임규명 실현 등 모든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관련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외교적인 노력을 한국이 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소환을 주도한 한국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BOA에 한국이 인권 선진국으로서 실행법을 반드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협약을 당사국이 됐음에도 아직 그런 강제실종의 처벌이라든가 강제실종 진상규명이나 뭐 유해 송환 또 이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들이 다 국내법으로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될 뭐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런 국내 이행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제 이 공개 서한을 발송하게 됐고요.
단체들은 서한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간 정전협정과 포로의 대우 및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을 명백히 위반해 5만 명의 국군 포로와 10만 명의 민간인 납북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도 베트남 전과 60건이 넘는 어선 납포,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을 비롯해 516명의 납북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인 억류자 6명,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 난민 등 수만 명이 실종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것 역시 강제실종 피해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법률분석관은 한국인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진상규명뿐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북한 내 강제실종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행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은 해결이 어렵더라도 일단은 이제 한국에서 그런 처벌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이제 북한의 그런 이제 공무원들, 북한 정부 관계자들한테도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그 한국 법원에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제 분명히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가족분들이 입장에서도 그런 이제 강제실종으로 희생된 분들의 그런 이제 생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유해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동소환은 한국의 북한인권 시민연합과 물망초 등 11개 단체,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캐나다의 한보이스, 영국의 징검다리,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북한의 10년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송도환 국가위원장도 이날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강제실종 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률 제정은 강제실종 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형제 복지원 사건,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향후 동일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 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범죄 행위로 국제사회는 강제 실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 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적으로 약 5,500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독일과 그 동맹국들은 1941년 4월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를 침공함으로써 발칸 지역에서 세력을 확실히 한 후 1941년 6월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의 폭탄을 투척해 미국이 영국과 소련의 연합군으로 전쟁에 가담하게 됩니다. 1944년 6월 연합군의 대대적인 작전이 개시됐고 연합군 병사들이 프랑스에 상륙해 8월 말 프랑스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1944년 9월 최초로 미군 부대가 독일 국경을 넘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은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사실상 끝이 났으며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9월 2일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1983년 9월 1일 뉴욕발 서울행 대한항공 보잉 747 여객기가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돼 승객과 승무원 269명이 사망합니다. 대한항공 747기는 1983년 9월 1일 뉴욕에서 앵커리지를 경유해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747 피격 사건은 타국의 항공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국제 관례를 무시한 것으로 전 세계의 규탄을 받았으며 동서 관계를 급속히 긴장시켰습니다. 사건 다음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됐고 관련자 처벌을 주 내용으로 하는 5개 항이 결의됐습니다. 당시 소련 전투기 조종사 겟나디 오시포비치는 2013년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보잉 747기를 군 정찰기로 확신하고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시포비치는 먼저 자신이 전투기가 가지고 있던 탄환을 거의 다 쓸 만큼 경고 사격을 하면서 착륙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여객기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서 의심이 들었고 또 그러다가 사고 여객기가 오히려 속도를 줄이면서 전투기 뒤로 빠지는 등 여객기의 이런 이상한 움직임 때문에 자신이 상대한 비행기가 정찰기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